이 코너 제목이 경제가 뭔데입니다. 저도 경상도에서 꽤 오래 거주했는데요. 사투리를 하자면 요즘 분들 심경이 이렇습니다. 아, 경제가 뭔데? 이상한가요? 비슷한가요? 너무 서울에 오래 있었네요. 자,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가 뭔데를 채워주시는 분들입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경제가 뭔데? 네. 원조 발음으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경제가 뭔데?
아, 이겁니다. 예. 저는 좀 어설픈데요.
저희도 부모님들이 다 경상도 분들이라 아마 좀 친분, 친숙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어릴 때 갔는데도 이게 서울말을 처음 익히고 내려가니까 섞여 있습니다. 예. 정말로 경제가 뭔데? 이럴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운 소식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홍콩 H지수, 홍콩 항셍 중국 기업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ELS 상품 때문입니다. 보니까 60, 70대 어르신들의 피해가 커요. 예금인데 예금보단 수익이 좋아 이렇게 가입했다가 원금도 못 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뭔지부터 일단 교수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LS라고 하는 것은 주가지수에 연동이 돼서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항셍지수가 과거에 한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8,000입니다.
네.
저 한 반토막 정도 났다.
오늘 보니까 지금 6,000.
6,000, 12,000에서 6,000이 한 50% 하락했거든요. 중국과 이제 홍콩이 거의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네네.
뭐 외교권 같은 거 이제 중국이 99년을 이제 중국의 한 그 할애를 받았다가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90% 급감을 했고요.
네.
관광객은 95%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총 5개의 공장을 지었는데 4개가 문 닫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중국이 과거에 시장 경제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계획 경제로 가고 있고
네네.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홍콩에 거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고 홍콩에 있었던 아시아 금융 본부 한 80%가 다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네.
이렇게 자유가 박탈이 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니까 중국 경제가 추락하게 되면서 홍콩의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내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콩은 더 많이 내린 겁니다.
네.
약 50% 정도 내렸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를 가입할 때요.
네.
요게 펀드가 그 당시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뭐 0.5% 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여기 홍콩 항셍지수에 ELS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한 30% 정도만 안 내려온다 그러면 원금 이상의 원금도 지켜지고 뭐 한 3, 4% 정도 이자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었는데 1, 2%밖에 안 나오니까
예.
한 3, 4%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원금 손실이 본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다는
네.
겁니다. 원금 손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나 석유펀드나 석유는 코로나 시대에 마이너스 20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90달러잖아요.
네네.
10배씩 폭등하고 폭락을 합니다.
아.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중국과 합병이 되면서 중국과 한국 전 세계 아시아가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앞으로 이런 은행 같은 데 가서도 별도로 펀드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꼭 사지 마시고
네네.
가장 좋은 것은 기초자산입니다.
예.
우리가 전 세계 1등 주식이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인데.
네네. 요즘 엔비디아가 뜨겁습니다.
예.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세계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네.
지금 애플이고요. 이와 같이 홍콩의 ELS는 홍콩의 종합주가지수를 바탕으로 한 건데
네네.
지금 5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년 이제 그 상환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아마 한 총 팔았던 금액이 16조 원 정도고
네, 맞습니다.
내년에 만기가 오는 게 8조 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56%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금이 손해본다는 얘기를 모르고 가입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펀드를 가입하지 마시고 기초자산을 사라.
네.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수를 추정합니다. 이 지수가 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400, 500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이게 안전하거나 어디 밑으로까지 안 떨어지면 여기에 우리가 잘게 투자한 걸로 돈 벌어서 모아서 드립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 너무 크게 무너지고 정치적 외교적 상황도 있는 거고요. 예를 지금 제가 사실 궁금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를 봤거든요. 3년 만기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전 11%를 주는데 조건 미충족하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면 어르신들은 3년 묻어두면 11% 생기네라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거든요. 정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당국도 집중 점검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보험, 뭐 예금 여러 가지 또 불완전 판매라는 게 있잖아요. 불완전 판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쁜 점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얘기 안 했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좀 잘 알아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수년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의 여직원들이 본인들이 이 펀드 상품을 팔아야만 자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갖고
말아요. 은행은 그렇게 많이 하죠. 은행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석유 펀드를 가입하라는 거예요.
아, 네.
석유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네. 폭락이나 폭등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한 7% 정도 이자를 주니까 네네. 나보고 가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LS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석유가 마이너스 20달러까지 갔었고
네.
지금은 180달러까지 갔는지 네. 알고 있느냐.
네.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더 많이 알고 있죠. 지난 뭐 한 30년간 석유가 얼마나 10배 이상 폭등을 하고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은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마이너스 20달러. 석유를 사가면 배럴당 20달러를 차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3년 전에는 한 18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석유라고 하는 것이 급등하고 급락을 한다.
네.
한 10배씩 이렇게 네네. 급등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급등 급락한다든지 또 원금 손실을 난다든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네.
본인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의 원하는 대답만 해주고 원금 손실이 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가입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은행 직원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잘 설명하신 분 말은 믿어야죠. 은행 직원들이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말씀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관련돼가지고 이게 불완전 판매라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구매 투자 권유할 때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19년 DLF 때도 피해 규모가 한 1000억 대 정도 됐죠.
맞아요.
그리고 라인 펀드 때도 한 1조 67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옵티머스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한 5000억 대 돼가지고 그때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그 녹음에 대한 것들을 고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금의 한 20% 초과 손실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뭐 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보험을 갱신을 한다든지
네.
하면 근무 시간에 받으면은
아우.
스피커폰 틀어놓고 사실 노트북 하면서 대충 듣는
맞아요.
경우도
네네.
많고요. 그다음에 뭐 녹취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 2배속으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냥 뭐 대충 내내 하는 그런
네네네.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할 때는 그 창구에서 하면은 뭐 형광펜이라든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 손실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한 음성으로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한 5초, 10초만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강조를 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글을 보거나 볼 때도 항상 서론을 보거나 결론 뭐 이런 것만 보고 중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고지에 대한 것도 중간쯤에 좀 이렇게 듣는데 지쳐 있을 때쯤 슬쩍 흘려보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지를 앞단으로 해서 두 갈로 이제 아예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기 정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아주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에 막 그건 사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투자는 본인들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요. 뭐 위험이 높은 게 또 나중에 더 크게 이익은 있습니다만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몸에 좋은 약이라고 이거 빨리 나는 약이라고 하지만 항상 뒤를 읽어보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거 네. 무슨 문제 없는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발 이 안 좋은 점 단점을 좀 먼저 명확하게 그렇죠. 대표님 말씀처럼 설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피해가 없이 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어르신 이거 하나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지금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리고요.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분 불완전 판매가 집도 있죠, 사실. 하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한데, 불패라고 네. 이름 때가 강남도, 강남이거든요. 네. 이제 강남까지 네. 삐걱거리거나 좀 주춤하기 네.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부동산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 강남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강남에 왜 그렇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부동산원 자료 보니까 서울에 전반적으로 그 상승 추이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지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 지역이 네. 마이너스 하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 마이너스의 하락세를 잘 뒤집어서 보면은 예전에 올 초만 해도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던 곳이 또 강남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시장에 그 선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 선행 과정에서는 그 빠른 회복세가 굉장히 쫓아왔기 때문에 그 상승의 폭이 빠른 만큼 하락 전환도 빨리 전환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네. 과정 안에서 상승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몇 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 뭐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대출의 의존도도
맞습니다.
좀 높고. 근데
그래서 다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대출 의존도가 좀 적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남에 거주를 하거나 강남의 이제 소득 계층들을 보면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네. 본인의 사업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보다도 경제 상황,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축소가 네네. 됐잖아요. 그런 둔화되고 축소된 국면 안에서 강남만의 주택 가격이 호련히 올라간다라는 건 힘들고요. 또 예전에 IMF 때 같은 경우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망가졌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강남의 아파트들이 뭐 한 30% 40%씩 빠졌습니다. 예, 그만큼 경제 상황하고 강남의 집값은 상당히 상관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네. 투자 상품을 보면은 재건축 단지가 되겠죠.
네네.
근데 이 빠른 회복세라는 건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서 주식도 회복된 이후로 좀 들어가기가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처럼 네네. 강남 같은 경우도 회복세가 좀 빠르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쫓아가기에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리고 강남 안에 대표적인 그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 그 재건축 단지가 이 재건축의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내가 투자를 하고 안전의 그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그 마진에 대한 폭도 굉장히 줄었고요. 그리고 강남보다도 최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나 경기권 네네. 일대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투자를 할 때 강남 또 서울권만 투자의 대상이 네네. 됐었는데 지금은 굳이 꼭 강남만 투자를 해야 되냐? 서울만 해야 되냐. 네. 수도권에도 지금 투자 지역도 많고 교통망도 많고 또 재건축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 강남만의 그 투자 수요들이 상당 부분 분포도가 좀 넓게 좀 퍼져가면서 수요가 한정된 강남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뭐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투자의 관점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나 아까 금리도 얘기하셨지만 교수님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방향을 그러니까 오르는 방향이 아니라 내려오는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가장 크게 요인을 주는 것은 은행 대출이자입니다.
네네.
은행 대출이 집 담보 대출 기준으로 7에서 8%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고 7%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집값이 다시 네네.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에 반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2024년 2분기 정도에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이고
네.
미국은 2024년 한 8월경에 0.5% 기준금리 내리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뭐 예. 확정은 아닙니다.
예.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이 되어 있고 한 6개월 정도에 이제 이런 고금리가 유지된 이후에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내리는 네. 겁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2%인데 이번 달에 미국과 한국이 거의 뭐 한 3.5% 정보 네네.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3.5% 동결하고 네네. 미국도 5.5% 지금 동결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런 고금리가 유지되게 되지만 기준금리가 내년부터 내리게 되면 다시 이제 부동산은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서울의 단독세대주가 지금 현재 30%인데 네네. 앞으로 단독세대주의 비율이 한 40에서 50%까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을 안 짓게 되면 또 집값이 또 전셋값이 폭등하게 되고 품귀 현상이 네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6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5년 걸립니다.
예.
평균 5년 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부의 공급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전세값 전세난이라든지 또 집값 폭등을 불러온다. 그래서 정부도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5대 5입니다.
네,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청약을 해라.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네, 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는데 뭐 선행적으로 보면은 이제 청약 말씀을 주셨는데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뭐 그 계약을 좀 취소하는 건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저도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지표들을 봤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상당 부분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경기도는 젊어지고 있고
네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점점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고령화가 된다라는 건 결국 소득 구간이나 소득 본인의 소득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소득 여건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우리가 뭐 세대 수가 늘어난다라고 해도 1인당 뭐 소득 자체가 한 2,800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네.
우리가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1인 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 시장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세대 수가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그 세대나 이제 가구 분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네네.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 한 가구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1인 가구들이 집을 산다라기보다는 임차 시장이나 뭐 전월세 시장 뭐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매매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은행에서 빌렸을 때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청년 세대를 놓고 보면 이 환경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교수님은 지금 뭐 3월 예견하시는 분도 있고 5월 또 하반기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금리는 어쨌든 기준금리 꺾지 않으면 침체가 오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럼 조달 비용이 생기니까 안전한 자산이자 성장이 높은 부동산으로 돈이 쏠릴 것이다. 구매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때 제때 공급 안 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외에 또 지금 현상도 얘기했었는데 무디스가 테일리스크가 전 용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해봤더니 테일리스크는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돌발 변수 악재 뭐 블랙스완 이렇게라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부동산 경기가 더 오래 안 좋은 상태로 지속 길어지거나 더 안 좋아지면 은행도 위험하다. 이거 사실 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잖아요. 부채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 1분씩 두 분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다.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부 다 집값을 대출받은 겁니다.
담보.
예. 대출받은 돈이 대부분 집에 80%를 투자하는
묶여있죠.
거고.
묶여있죠.
집에 묶여있고 우리나라는 집값의 한 50%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한 50에서 60%인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일본은 한 120%까지 대출해 줬습니다. 일본은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이제 대출해 줬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그렇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하지 않다는 거고 은행의 지금 현재 연체율이 0.4%입니다.
네.
아주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뭐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준 아닌 이유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LTV는 이제 뭐 미국하고는 좀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본인 집에 한 80에서 90% 정도 대출을 네.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숨어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또 집값은 한 40, 50% 대출해주지만 전세는 또 한 80% 또 대출을 네,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매 가격도 같이 그 꺾여서 흘러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에 대한 그 축소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냥 뭐 주택 가격에 대출을 이 전세금의 80% 해주는 거를 오히려 매매 가격에 조금 그 수치를 조금씩 올려주는 네. 그런 과정을 가꾸면서 가줘야 되는 거지 뭐 자꾸 이렇게 뭐 전세 가격으로 이 숨어 있는 그 불안 요인 그러니까 더 해외 사례라든지 주변에 이제 집값에 대한 그 예측이 더 어려운 게 이 네. 숨어 있는 그 전세 자금 대출 80%가 얼마나 견고하게 가냐 아니면 만약에 붕괴가 되냐 야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향방이 좀 달라질 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국적인 독특한 제도죠. 전세 제도와 거기에 묶여 있는 대출금. 부동산도 시장인데요. 사고 파는 것이 원활한 적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잘 유지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